누가복음 16장 25절에서 31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 본문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주에 한번 설교를 드렸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번만 더 설교하고 다음 주는 다른 본문으로 넘어갈 겁니다. 그렇게 썩 설교하기가 그렇게 편한 부분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성경에 있는 가르침이니까 우리가 이게 청지기식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청지기식이라 그러면 내가 맡은 것을 내가 잘 관리하고 사용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세상을 어떻게 보냐면 이 온 우주는 하나님의 것이다. 소유주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니까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것인 것은 뭐 당연한 얘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노력해서 내 손에 들어온 재물들이 있고 혹은 내가 이제 받은 다른 여러 가지 막 교회에서 우리가 쓰는 은사란 말이 있죠.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선물들이 있는데 그런 선물들을 또한 우리가 잘 사용해야 한다는 뜻에서 선물에 대한 그 청지기직도 포함됩니다. 뭐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면 우리의 시간, 우리의 어떤 재능, 우리의 어떤 에너지, 우리의 물질, 뭐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돼요. 그래서 하나로 묶어서 말씀드린다면 우리의 삶 자체, 우리의 라이프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생명을 주셨으니까. 그래서 그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신을, 나 자신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청지기직에서 가장 중요한, 내가 그것은 뭐 이렇게 슬쩍 떼먹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주인의 뜻에 따라서 내가 받은 것을 잘 사용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죠. 결국은 내가 이윤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윤을 남기셔야 돼요. 내가 그래서 잘 관리를 못하면 하나님 편에, 하나님의 곳간에 차질이 생기는 것입니다. 손해가 온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죠. 저희가 헌금 찬송을 부를 때마다 저는 좀 마음에 걸려요. 우리 아까 부른 찬송가, 그전에 뭐 다른 걸로 불렀는데 요번엔 또 옛날 걸로 다시 돌아가 버렸어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어떻게 다 주께 드린다고요. 그걸 저는 부를 때마다 걸려가지고 어떤 때 입을 닫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재해석해가지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께 다 드린다 하는 것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나의 소원을 고백하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해석을 해요. 그리고 주님 그런 걸로 아시고 들어주세요 하는데만 그것을 작곡을 하신 분도 아마 그런 뜻을 가지고 싶지 않았나 싶어요.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드립니까? 아직은 그렇게 못하겠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겠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면서 사는 것이 크리스천 라이프의 청지기식의 한 중요한 요소겠죠.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 그렇게 못해요. 그러나 일단은 원리적으로 그렇게 알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은 한문으로 공수래 공수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죠. 그것은 아주 뭐 부인할 수 없는 철칙인데 우리가 이제 사후에 이 부자의 이 스토리가 사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만은 사후에 어떻게 되느냐? 사후에 내가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빈손으로 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빌리네, 억만장자였던 카네기, 그 사람 원래 스코틀랜드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 미국에 이민 와가지고 큰 부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카네기가 한 말이 있어요. 죽을 때 부자로 죽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죽을 때 부자로 죽는 사람은 많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받는 상이 있어.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보답이 있어요.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 그것이 면류관이에요. 나의 면류관, 나의 근간이에요. 나의 영예야. 나의 상급이야. 그것을 주님 앞에 도로 벗어드린다. 그것이 이제 그렇게 마지막에 이제 장식이 되는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친다는 것을 하나님의 목표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크리스천 라이프의 목표예요, 사실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 간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가 산다 이거죠. 근데 이제 여기 본문에 나오는 부자의 케이스는 그렇게 살지 않은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 안으로만 끌어들였어요. 그래서 나가지 않으니까 그 사람은 세상적으로 보면 부자가 된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가난한 사람이 됐어요.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것은 꼭 주님이 옛날에 교회 뭐 헌금 바친다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자리에서. 그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서 사는 것. 그때 뭐 물질도 들어가고 시간도 들어가고 우리 마음도 다 들어가는 거죠. 그것을 할 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자는 그렇게 안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결국은 이제 뭐 이해도 이제 마지막으로 접어듭니다만은 한 해의 끝자리에 서서 생각할 것은 뭐냐면 나의 장례식이에요. 나의 장례식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의 장례식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뭐냐면 아마 여러분 정도의 연령 되시면 다른 사람의 장례식에 가보셨을 겁니다. 요즘은 뭐 우리나라 사람들도 서양 관습처럼 관뚜껑을 열어두고 거기에 이제 그 시신을 모셔놓고 조객들이 와서 죽은 분을 이렇게 볼 수 있게 하잖아요. 이제 그걸 화장을 너무나 잘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화장 관계 일하시는 분들이 잘해가지고 꼭 살아있는 사람 같잖아요. 그래서 꼭 마치 산 사람이 잠이 드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옷을 잘 차려 입었으나 갈 곳이 없거나 또 가는 곳이 어딘지 모르거나 할 수 있어요. 또 본인이나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엉뚱한 곳으로 간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본문에는 여기 나오는 부자는 그 하데스라고 부르는 막 일종의 지옥이죠. 지옥에 갔어요. 근데 아무도 그분이 그 부자가 지옥에 하데스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근데 이 부자는 일반적으로 볼 때 지옥으로 가야 할 만큼 죄를 많이 지은 분은 아니에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인간미가 있어요. 인간적인 측면.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은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됐어요? 마모가 됐어요.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야수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그 마모된 일그러진 형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형상으로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 부자도 자기 행주에 대한 사랑이 깊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다섯 형제가 있는데 자기가 지금 와 있는 이 하데스라는 지옥에는 절대로 와서는 안 된다고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특별히 부탁했죠. 지옥에 떨어진 사람이라고 해서 반드시 그렇게 몰인정한 흉악범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은 보통 죄인들도 가는 곳입니다. 악인이라고 해서 다 뭐 비인간적인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의 인간미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보통 죄인들이 지옥에 간다는 사실이에요. 부자는 나사로를 돕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자기 형제들은 잘 챙겼을 것이고 친구들에게도 아주 후회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가 경건하다고 생각을 했겠죠. 장례식에 가면 왜 고인의 덕을 기리는 그런 조문을 읽지 않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도 그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안식이 되면 반드시 회당에 가잖아요. 안식을 어기지 않죠. 그 안식일마다 회당에 갔을 것이고 거기서 여러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었을 것이고 좋은 인상을 주었을 것이고 물론 헌금도 많이 했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람을 좋은 유대인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근데 이 장례식에 고인의 그 경력과 함께 고인의 덕을 기리는 그 조문들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만약 그분이 유명하다면, 사회적으로 유명할수록 칭송거리가 많죠. 그렇잖아요. 경력이 화려하니까. 근데 만약 지옥으로 간 영혼이 자기 자신에 대한 칭찬이 가득한 조문을 들었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겠어요? 그걸 한번 상상해 보자는 거죠. 자기는 지금 어디 있어요? 하데스, 지옥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분을 막 칭찬해. 훌륭한 분이라고 그래요. 고인은 우리를 위해서 회당 건축에 희생적인 거액을 헌금하셨습니다. 주께서 그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는 훌륭한 인격자였고 우리 사회 발전에 큰 공을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고인의 덕행을 잊지 말고 오래오래 그분을 추모해야 할 것입니다. 부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뭐 이런 내용으로 얘기하겠죠. 그 부자의 영이 항변을 하겠죠. 아니요. 모든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요. 내가 바친 건축 헌금은 장로의 체면을 생각해서 낸 것이요. 사실 탈세와 노임 착취와 뇌물로 번 돈입니다. 나는 성품이 좋지도 않았고 헌신적인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나의 조문에서 그런 말들을 빼주십시오. 나는 지금 지옥에 있단 말이요. 아브라함에게 애원해도 물 한 방울 못 받아 먹고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부자의 영은 큰 수로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칭송거리에 대해서 부인을 하지만은 아무도 그의 말을 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조객들은 자기를 계속 칭찬하고 좋은 데 갔으니까 염려 말라 그러고 복받은 사람이고 부러워하면서 다 제각기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을 향해 자기처럼 살면은 지옥에 온다고 아무리 외쳐도 누구 하나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자신의 장례식에 모여있는 그 조문객들이 서로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마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것을 들었을 거예요. 이 어른은 분명히 천사의 안내를 받으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을 거예요. 참 잘 살다 가셨어요. 그럼요. 이런 분이 천국에 가실 것은 너무나 분명하죠. 부자의 영이 힘줘 말합니다.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소. 나는 잘 먹고 잘 살았지만은 지금 지옥에 와 있습니다. 나의 경력과 사회적 공헌과 재물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을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조문객들은 유가족에게 이제 위로의 말을 하잖아요. 이렇게 좋은 일 많이 하시고 하나님 주신 재물의 축복을 받아서 그것을 누리다가 가셨으니까 지금 좋은데 계실 거예요. 너무 슬퍼 마십시오. 이제 다른 형제들도 먼저 가신 어른이 계신 낙원으로 들어가서 고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부자의 영이 다시 말합니다. 아니요, 나는 좋은 데 있지 않소. 나는 가장 나쁜 곳에 있어요. 여긴 누구도 봐서는 안 되는 지옥입니다. 나는 지금 목이 타지만 물 한 방울 내 해에 적수질 사가 없습니다. 너무 뜨겁고 갑갑하고 답답하기 말할 수 없지만 여기서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물론 이것은 가상적으로 만든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자처럼 종교적이고 사회적으로 출세하고 교회에서 알아주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본 비유의 부자는 죄인이었습니다. 살인을 하고 뭐 유교를 하고 뭐 그런 흉악범은 아니었지만 보통 죄인입니다. 보통 죄인들도 지옥에 갑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 비해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고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 어떤 부자 청년이 찾아왔거든요. 내가 영생을 얻으면 어떻게 하오리까 하고 물었어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은 십계명을 잘 지켰어요. 십계명을 잘 지키면은 그분 굉장히 거룩하고 굉장히 종교적이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간음, 살인, 도둑질, 거짓 증언하지 않았고 부모를 공경했다고 해서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하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큰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들을 때 나는 그런 큰 부자가 아니니까 나하고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청지기 집이라는 것은 꼭 반드시 돈을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다른 모든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들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자 비유의 포인트는 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지 않고 자기 재물을 움켜쥐고 살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이 메시지의 포인트예요. 겉으로 보면 굉장히 이 사람은 경건했습니다. 재산이 컸기 때문에 당시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 그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저렇게 잘 먹고 사회적으로 명성도 높고 그렇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잘 봐준 사람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흉악범이 아니고 그런데 이 사람은 존경받는 보통 죄인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예의가 바르고 매우 좋아 보이는 나이스한 죄인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잘 섬긴다는 호평을 받는 경건한 죄인들도 적지 않아요. 그들께 특별히 뭐 큰 죄가 없을지 몰라요. 아마 대부분은 그럴 겁니다. 무슨 죄를 뭐 그렇게 뭐 이렇게 흉악한 죄들을 만 날마다 지으면서 살겠습니까? 대부분 그렇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포기하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는 짐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는 모든 은사들 그것은 반드시 재물이 아닐지라도 나의 삶 전체를 오염시키고 사후에 매우 불리한 영향을 줍니다. 자, 본 비유는 다시 부자의 문제를 더 들추어 보입니다.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했죠. 두 가지 부탁을 했어요.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봉이라도 타들어가니까 자기 목이 자기 해 좀 떨어뜨리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거절당했죠. 지옥에서는 최소한의 자비도 받지 못합니다. 물 한 방울의 자비도 받을 수 없어요. 천국과 지옥은 피차물론 왕래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부자는 나사로를 자기 형제에게 보내서 지옥은 절대로 와서는 안 된다고 전해달라고 간청했어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깨끗하게 거절당했어요. 지옥에서는 좋은 뜻으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청하는 일도 받아지지가 않습니다. 거절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제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 모세와 선지자의 말씀을 들으라고 해라 그거죠. 그랬더니 부자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를 해요. 아니에요. 살아있는 사람이 죽었던 사람이 나사로가 살아서 돌아가서 자기 형들한테 얘기를 하면은 들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대답은 뭐라 했냐면 모세와 선지자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죠.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도 듣지 않는다면은 죽은 자가 살아서 가도 안 듣는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증언하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그들이 대언하는 하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못한다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있어도 그 사람들이 자기 삶을 고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자선을 행해야 천국 간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기독교의 복음이라는 것은 나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행위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들의 행위는 아무리 선행이라도 선행 자체를 하나님이 부정하시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그 격리를 하세요. 그렇지만 우리는 선행으로 하늘나라를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늘나라에 들어가냐, 어떻게 하나님의 천국이 나의 것이 되냐 하는 것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것이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하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든 측면들을 다 성취를 하셨어요.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법이 요구하는 모든 수준을, 모든 요구들을 다 완전하게 성취하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죄를 짓지 않고 사신 겁니다. 하나님을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사에 대한 청지기직을 완전하게 성취하고 가셨어요. 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하지만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여러분과 저 대신 예수께서 대신 처형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처형을 한번 받으면 다시 그것이 이슈가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처형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주라는 것, 사실상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신적인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것이다. 그것을 내가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아요. 받아들인 그 순간에 받아들여요.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그 구원이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선을 행하고 살아야 되지만 그 선행 자체가 나를 구원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로서 선을 행하고 사는 것은 신자들의 마땅한 도리이며 하나님 나라 백성의 진정한 모습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점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재물을 사용하며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부자는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어요? 내 아버지요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왜 아브라함이 자기들 족속 최고 족속입니까? 근데 아버지라고 불렀지만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아브라함의 사는 삶을 닮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너는 의인이다. 나를 믿으니 네가 의인이 됐다. 죄인이 아니다. 하고 말씀하시는 그 선언을 그 믿음을 얻게 되는 그 교리를 믿었어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면서 살았습니다.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도 했어요. 그렇지만 그는 자기 아들을 희생시킬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전혀 닮지 않고 살았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을 자기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아버지 닮은 데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거부였습니다. 돈이 많은 부자였어요. 큰 부자였어요, 당시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천국에 갔어요. 그렇지만 이 다른 부자, 이 사람은 거부였지만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졌어요. 부자라고 해서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에요?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기준은 돈이 많고 적고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대속주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 거기에 달렸던 것이라는 거죠. 아무튼간에 이 사람은 이 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얘기 뭐냐면 내가 선지자도 있고 모세도 있고 모세율법도 있고 구약 성경이 있지만은 그 모든 것이 있지만은 근데 너는 그걸 무시하고 살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살다가 지금 이게 하늘에서 와 있듯이 너의 형제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모세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모든 가르침이 있고 그렇지만 전혀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인생대로 자기 인생은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산다. 주인을 부정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인을 하나님 창조주이신 나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살 때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등지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불신자들이 천국 못 가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데도 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가졌던 그 지배계급의 멘탈리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어요. 내가 뭐 나서로 그 뭐 내 종보다 못한 거지인데 내가 부릴 수 있고 뭐 얼마든지 신분을 시킬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세의 그런 뭐 하데스 같은 곳에서는 내 지상에 있었을 때 모든 뭐 직이라든지 뭐 그런 어떤 특권이라든지 그런 것이 통하지 않는 곳입니다. 천국에 있는 나사로예요. 그런데도 자기는 지옥에 있으면서 천국에는 나사로 보고 여전히 세상에서 멸시했던 거지 나사로 되었습니다. 악한 버릇은 지옥에서도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 세상에 있을 때 그런 나쁜 성품들이 죽는다고 해서 금방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적만으로는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배척했습니다. 부자는 자기 형제들에게 죽은 자가 돌아가서 증언하면은 회개를 할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회개를 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회개가 아니고 두려움 때문에, 공포 때문에, 순전히 지옥의 공포 때문에 재물을 잠시 내려놓는 것에 불과했을 것이에요.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돌려야 합니다. 십자가 복음에 근거한 성령의 역사, 활동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회개는. 초자연적인 기적의 증언만으로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물론 기적은 복음을 믿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기적 자체로서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회개는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복음을 들어야 믿음도 생기고 성령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사후세계에 대해서 증언한다고 해서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식이 금방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복음을 믿게 되는 하나의 동기가 될 수는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언제나 하늘의 징조를 구했어요. 하늘에서 무슨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보이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요구했어요. 예수님이 많은 기적들을 보았어요.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들이 항상 예수님 따라다녔거든요. 흠잡으려고. 하루에도 기적이 뭐 수십 번, 수백 번 일어나잖아요. 왜냐하면 한 동네 가셨을 때는 밤 늦게까지 식사할 겨를도 없었고 모든 환자를 어떻게 다 낫게 했다고. 한 사람도 안 난 사람이 없어요. 동네 전체 질병이 다 떠났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기적이 그 동네 사람이 뭐 한두 명이 아닌데 수백 번, 수천 번의 기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났어요. 무덤에까지 다 들어가지 않았어요? 수족이고 다 묶어져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사로에 나오라고 소리하셨을 때 나사로가 죽은 몸으로 걸어 나왔어요. 그러니까 잘 묶었잖아요. 뚱뚱이 물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풀어서 놓아 다니게 하라 그랬어요. 이게 다 묶은 거 이렇게 다 풀어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믿었어요. 초자연적인 현상만으로는 어떤 인간도 하데스로 가는 길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신자들은 성경의 가르침에 따른 아주 뚜렷한 재물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질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혜롭고 후하게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라고 가르치셨어요. 자식이라도 이 목적을 제대로 수행할 뜻이 없으면 재산을 넘겨주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문화는 그저 자식의 모든 것을 걸어요. 그래서 자식에 집착하고 집착해요. 그다음 요즘에 이제 그런 자식들이 하도 불효를 하니까 죽을 때까지 돈을 꽉 쥐고 있으라고 그런 얘기가 퍼진다고 해요. 굉장히 불행한 일이죠. 가급적이면 하나님의 일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 곳에 나눠주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아는 영국에 있을 때 어떤 사람 제가 유서를 읽은 적이 있었는데 그 요원장에 보니까 이분이 그렇게 넉넉하신 분이 전혀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주 좋은 크리스천이었는데 자신의 작은 재산을 기독교 단체라든지 혹은 개인들을 지정해서 한 20여 곳에 나눠줬더라고요. 나눠주는 일은 한편 일시적인 동정심이나 일회성이 되기보다는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하는 것이 좋아요. 우리나라 분들은 되게 그런 것 같아요. 꾸준성이 없어요. 그냥 한 번 하고 끝이야. 제가 그 자선단체에서 일할 때 보니까 미국에 후원자를 둔 경우가 있었는데 한국 맹인이라든지 뭐 혼외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그 후원자를 정해지면 후원하는데 평생을 가더라고요. 물론 금액이 이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제가 나중에 미국을 이렇게 여러 곳을 돈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런 후원자들을 찾아갔어요. 참 제가 그때 많은 것을 배웠어요. 갔더니 여형제 두 분이 아주 나이가 많이 드셨더라고. 근데 그 두 분이 그 굿 이어 타이어라는 데 있죠. 거기 그 공장에서 일을 해. 아, 나는 그때 보고 놀란 것이 그 공장을 이제 구경식 갔는데 갔더니요. 여자분들이 아주 무거운 기계를 이렇게 작동하면서 일을 하시더라고. 그 뭐 타의 냄새며 아내가 아주 그 공기가 나쁘더라고요. 소리도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해서 노동자로서 번 돈이에요. 그 돈에서 일정 금액을 해서 죽을 때까지 후원하는 거예요. 얼마나 신실한 짐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새 언약 백성이잖아요. 언약의 중요한 요소는 신실함이에요. 신실함이라는 것은 꾸준성이 있어야 돼.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뭐 하다가 상대방이 미워도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남이 보든 안 보든 상관없어. 그러니까 오른손이 하는 게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래. 하나님 보시면 되지 않느냐.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 어때요? 내가 뭐 상장 받아야 되고 무슨 뭐 공로 뭐 표창 받아야 되고 뭐 이름이 나야 됩니까? 그런 거 필요 없죠. 근데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것이 좋고, 그래서 대상을 잘 선택해야 되겠어요. 속임을 당하기 쉬워요. 이 좋은 일을 하면서 이제 사기당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낭비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본 비유의 부자는 재물의 청지기직을 잘못 수행한 불행한 신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재물을 선용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죄입니다. 우리 각자는 재물 사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때가 올 거란 말이죠.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아, 예수 믿으니까 천국 바로 직행할 테니까 참 좋지 이렇게 생각해. 뭐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모든 자가 서서 사실 짚고 해야 된다고 그래서 분명히 그 말씀도 있어요. 예수 믿으면은 예수를 구주로서 분명히 받아들였다면은 그 사람이 지옥에 가지 않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의 청지기직에 대해서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의 부정적인 평가는 우리의 영원한 삶에 영원한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나의 인색함과 오용에 대한 추궁을 받지 말아야 하겠어요. 재물은 복음사에게 필수적인 한 수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물에 대한 교훈을 많이 주셨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무슨 뭐 다른 것보다도 나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그 선물과 은사가 있는데 그것을 내가 잘못 사용하고 게을러서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럼 내가 어떻게 할까 그런 염려를 해요. 그것은 제가 의도 아니게 또 때로는 잘못 가르치거나 혹은 복음을 분명히 정직하고 담대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저런 사정 눈치 보느라고 안 한다거나 사람들 귀에 듣기 좋은 얘기를 하기 위해서 말을 피한다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생각하고 연구하고 강의하는 일에 게으르거나 이렇게 한다면은 내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그런 것을 종종 또 자주 생각하게 돼요. 끝으로 우리는 재물을 많이 맡은 사람들에 대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뭐 큰 재산이든 작은 재산이든 상대적인 개념이긴 합니다만은 왜냐하면은 이 재물을 가진 사람은 재물이 적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 비해서 특별한 고민을 해요. 왜냐하면 재물이라는 것은 그 다 이 가난한 자들이 당하지 않는 그런 유혹을 가지고 오거든요. 예. 그 시륜이 있어요. 재산가들이 재물의 관리 문제, 투자를 위해서 굉장히 부심합니다. 예. 재물의 청지기직을 위해서 바른 결정을 내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돈을 벌어서 유익한 일에 잘 사용하도록 기도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또한 의무예요. 물론 뭐 가진 자들은 잘난 척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아야죠. 돈이 사람을 굉장히 교만하게 만들고 없는 사람을 멸시하게 하는 그 이상한 현상을 일으켜요. 그런 걸 조심해야겠죠. 부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특별히 봉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재물을 통해서 많고 선한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 일을 효과적으로 진행시키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물질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 선한 일들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난한 자들을 도우면 하나님이 어떤 일? 가난한 자들을 도우면 하나님의 자비가 드러나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요. 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무슨 좋은 사역이라고 생각해서 판단해서 그것을 사용한다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그만큼 진보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 의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여러 배로 갚아주신다.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빚지신 분이 아니에요. 그 모든 일을 당연히 해야죠, 우리가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갚아주고 칭찬하고 착하고 충성된 자가 잘하였도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성격이에요. 그 뭐 당연히 네가 해야 할 일 한 거야. 뭐 이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렇지만 그러나 나는 너에게 갚아주기를 원한다. 칭찬하기를 원한다.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하는 거 뭐 당연히 해야죠. 그렇지만은 아, 그래도 나는 너에게 감사한다. 이렇게 말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교회는 올바른 재물관을 가져야 하고 재물의 청지기직을 잘 맡아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가 이 부패한 원인의 하나는 재물을 탐하고 이기적인 목적으로 사용해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이 여러 가지 말도 되지 않는 비리 현상이 난무하고 있어요. 우리는 돈을 가졌기 때문에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인정을 받는다고 말하지 말고 주의 선한 가르침에 따라 재물을 잘 관리하기 때문에 직분을 받고 존경을 받는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건전한 교회 분위기가 형성되려면 돈 가진 자들에 대한 편견을 내려놓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도록 청렴하도록 또 지혜롭도록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본 비유는 돈 때문에 지옥으로 내려가는 불행한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난해지셨어요. 하늘의 보화를 다 놓아두시고 세상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분의 삶을 본받으면서 물질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다면 그만큼 우리는 영적으로 부유한 자들이 될 것입니다.